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도리어의 은혜, 도리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혀를 차며 아, 저 사람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이 처지와 입장을 생각하면 그럴 만한도 합니다. 지난 4년간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 어찌 쉽겠습니까? 한국에서 이 남자들이 군대에 3년만 있어도 죽을 맛이라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긴 4년이라는 이 시간을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이 참 삶이 어려울 만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 처지를 비관하거나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통하여서 기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이 12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복된 눈이 있습니다. 자, 여기 도리어라는 이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는 지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어요. 저는 바울이 보여준 이 믿음의 자세를 가리켜 도리어의 신앙 혹은 도리어의 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요, 나쁠 수 있어요. 내 지금 형편이 몹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질병으로 여러 해 동안 고생할 수도 있어요. 혹은 잘 나가던 비즈니스가 전과 같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익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가정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내 자녀의 어려움 때문에 세상 사는 일들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마음이 힘들고 그런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고 환경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황과 환경만 보고 있으면 우리 중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어렵고 고된 거죠.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랍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야,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도리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더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그래, 내 몸이 약하고 병드니까 도리어 내가 주님을 더 찾게 되는구나. 아무 문제도 없었고 내가 건강했다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속것 즐기며 살아갔을까? 야, 이것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상황과 환경은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위기와 역경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지고 계시고 내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도리어의 은혜를 고백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에 나왔던 요셉 아니겠습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어요. 게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지하 감옥에까지 갇혔잖아요.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매일 밤 서러워서 울고 외로워서 쓰러졌을 거예요. 그러나 훗날 이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동생이 이 서럽고 억울한 날들을 기억하며 언젠가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의 태도가 바로 이 도리어의 신앙인 것이지요. 창세기 49장 24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요셉이 그를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원수들이 무섭게 그를 공격하여 활을 쏘고 추적하지만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은 10대 때에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20대 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혀 살았어요. 그러나 그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도리어의 은혜를 고백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러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로마 감옥에서 죄수로 지내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갇혀있는 것을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의 고위 관리자들에게 시대 안팎으로 증거되는 것을 바라보며, 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이 있구나. 내가 여기 갇혀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방법을 지금 오히려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악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착한 의도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좀 이런 마음이었겠죠. 야, 이방인들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시던 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저 목사님이 감옥에 붙잡히시더니 야, 이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그래, 이렇게 어려울 때라면 나라도 더 분발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도록 노력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런 소식을 듣고 감옥에서 조금이라도 위로받으셨으면 좋겠다. 참 좋은 의도죠. 그런 마음 갖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15절 말씀 보시겠어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교회도요, 보면 누군가가 열심히 일하면 참 좋은 의도로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깎아내리려는 사람이 있죠. 이 시대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정말 좋은 의도로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사도 바울을 막 깎아내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 속에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그래.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명예를 쌓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저러는 거예요. 막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 감옥에 이 사도 바울이 갇히자 저를 비난하면서, 야, 저거 봐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 다 하나님 뜻인 거야. 저 사람이 아무리 사도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문제가 있고 죄를 지었으니까 저 사람 저렇게 갇히는 거야. 막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 기회에 내가 내 명성을 좀 넓혀보리라. 사도 바울보다 좀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보겠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데 그 내면의 의도가 불순한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애들 장난인가 싶지만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가끔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장로 선거나 임직자 이렇게 뭐 선거 같을 때 보면 뭐 큰 교회 같은 보면 뭐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후보에 오른 분들이 교인들을 막 다 못 만나잖아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막 이 선거철 되면 교인들 더 만나서 막 밥 사주고 막 선물 사주고 평상시보다 더 열심히 막 교회 일 봉사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평상시랑 하는 게 다른데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만 말 안 하고 속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 보면요, 장로 투표 이런 거 앞두고 정말 반짝이는 후보자들 보면서 막 화를 내면서 교회에 어려움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뭐 그러면 안 되죠. 직분자 투표가 있던 말든 간에 정말 좋은 의도 가지고 성도님들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직분 주시면 더 두려운 마음으로 성도들 섬기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통일하게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보다 더 인정받는 목회자,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순한 의도로 그렇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이 참 신기할 뿐입니다. 목회자들도요, 보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게 있어요. 어느 교회가 성도가 더 많나, 어느 교회가 더 잘 되나. 그 안에 있으면 참 그 목회자의 의도는 불순한 건 아닙니까?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은요, 말씀 가르치고 전도하고 좋아 보이는 일들인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하는 일이 좋아 보여도 그 속의 의중은 시커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 반드시 상처 주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반드시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요, 지금 투기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과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이 바울이 사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마 너무 황당해서 막 코웃음 나지 않았습니까? 야, 근데 저 사람 잘 아는데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지금 착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든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전도하든지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구나. 그럼 됐다. 그럼 됐어. 지금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요,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지금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근데 이거 사실 원문 헬라어를 보면 시제가 달라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가 기뻐하리라가 맞습니다만 그 뒤에 기뻐하리라는 조금 달라요. 영어 성경 갖고 계시면 I will continue to rejoice.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4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이 사도 바울 얼마나 고난이 심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안팎으로요 투기와 분쟁으로 이 기회에 한번 사도 바울 이겨보겠다고 막 복음 전하는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러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사도 바울은 지금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죠. 역경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진보를 일으키시고 복음의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긴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버린 이 바울처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지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혀를 찰 수 있고 고개를 가르저울 만큼 야, 저 사람은 끝났다, 야,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 우리의 자녀의 어려움들, 또 우리의 때로는 교회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그 역경과 고통 속에서 도리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도리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원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도리어 바울처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가